한때 왕이었습니다. 한때가 아니라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장원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그는 지금 노예만도 못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눕기도 힘든 상자에 갇힌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반항하려 할 때마다 밧줄이 목을 조이고 곤봉이 그의 몸을 무자비하게 두들겨댑니다. 그의 이름은 벅, 올해 나이 4살, 세인트 버나드와 스코틀랜드 셰퍼드의 피가 섞인 몸무게 65kg의 위풍당당한 개입니다. 벅은 곤봉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곤봉은 하나의 개시라는 것을. 그것은 그가 원시법의 세계로 입문하는 첫걸음이며 그는 이미 반쯤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장원의 평화로웠던 삶은 안녕을 고하고 이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만이 현실인 삶으로 진입했음을 벅은 재빨리 터득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물론 존중까지 해주었던 주인은 사라지고 이젠 곤봉을 든 잔혹한 사내가 입법자임을 벅은 잘 압니다. 전 주인과 달리 굳이 화해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복종해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압니다. 가정견이었다가 알래스카 야생의 세계로 가면서 잊었던 야성을 찾아가는 개의 이야기,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3월 4일 화요일 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북부의 클론다이크, 이곳은 잭 런던의 문학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미 감상한 바 있는 그의 단편 불을 지피다, 생의 법칙, 이 모두 이 지역 클론다이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었죠. 황금광 시대, 영어로는 골드러시라 불리는 이 시대에 황금의 눈이 어두워 클론다이크로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잭 런던 그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1897년인데 야성의 부름이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하죠. 이때 클론다이크로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반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0분의 4, 그러니까 40%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1000분의 3이라고 합니다. 잭 런던 역시 수많은 낙오자들 중에 하나로 병까지 걸리지만 대신 6년 후에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성의 부름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본 수많은 썰매개들이 지금 야성의 부름의 등장견으로 전설이 되었고요. 오늘도 그 전설을 만나보겠습니다. 책 선물 이벤트 함께 하고 있죠.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번역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잔 베가의 Horizon, There is a Road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두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벅은 세인트 버나드와 스코틀랜드 셰퍼드의 혼혈견으로 올해 4살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의 대저택에서 사랑받으며 살던 개였습니다. 그는 판사의 장원에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나 1897년의 어느 날 도박빚에 몰린 판사의 하인이 버글 남몰래 개장수 그에게 팔아버립니다. 버그는 화물열차에 실려 어디론가 갑니다.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곤봉과 채찍으로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이른바 골드러시가 북미를 강타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강 주위로 악명 높은 캐나다 북부 클론다이크에서 이동수단으로 썰매를 끌 튼튼한 개를 필요로 했습니다. 버기 팔려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를 본 순간 그의 주인은 또다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Perrault was a French-Canadian and swarthy. But François was a French-Canadian half-breed and twice as swarthy. They were a new kind of men to Buck, of which he was destined to see many more. And while he developed no affection for them, he nonetheless grew honestly to respect them. He speedily learned that Perrault and François were fair men, calm and impartial in administering justice, and too wise in the way of dogs to be fooled by dogs. In the tween decks of the Narwhal, Buck and Curly joined two other dogs. One of them was a big snow-white fellow from Spitsbergen who had been brought away by a whaling captain and who had later accompanied a geological survey into the Barrens. He was friendly in a treacherous sort of way, smiling into one's face the while he meditated some underhand trick, as, for instance, when he stole from Buck's food at the first meal. As Buck sprang to punish him, the lash of Francoise's whip sang through the air, reaching the culprit first. And nothing remained to Buck but to recover the bone. That was fair of Francoise, he decided, and the half-breed began his rise in Buck's estimation.
Perrault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피부가 검스름했는데 프랑스와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아메리칸 원주민 피가 섞여 있어서 페로보다 두 배나 더 검었다. 그들은 버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종이었고 버그는 훗날 그런 인간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버그는 그들에게 애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정직하게 존경하게 되었다. 버그는 페로와 프랑스아가 좋은 사람들이고 침착하고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며 개를 다룰 줄 알기에 결코 개에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간파했다. 나르왈호 갑판과 갑판 사이에서 벅과 암캐 컬리는 다른 개 두 마리와 합류했다. 그들 가운데 한 놈은 스피츠베르겐 출신의 몸집이 크고 눈처럼 하얀 개였는데 포경선 선장을 따라 나갔다가 그 후에 캐나다 북부 툰드라 지대를 탐색하는 지질조사팀과 합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친근하게 굴었다. 예를 들면 첫 식사 때 벅의 음식을 훔쳤듯이 그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딴청을 부렸다. 벅이 혼내주려고 움찔하자 프랑스와의 채찍이 먼저 공중에서 날아와 도둑놈의 등을 휘갈겼다. 그리고 벅은 힘도 들이지 않고 도둑맞은 뼈를 되찾았다. 벅은 그것이 프랑스아의 정의라고 단정짓고 그 혼혈인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The other dog made no advances nor received any. Also, he did not attempt to steal from the newcomers. He was a gloomy, morose fellow, and he showed Curly plainly that all he desired was to be left alone, and further, that there would be trouble if he were not left alone. Dave, he was called, and he ate and slept, or yawned between times, and took interest in nothing. Not even when the narwhal crossed Queen Charlotte Sound and rolled and pitched and bucked like a thing possessed. When Buck and Curly grew excited, half wild with fear, he raised his head as though annoyed, favored them with an incurious glance, yawned, and went to sleep again. Day and night the ship throbbed to the tireless pulse of the propeller. And though one day was very like another, it was apparent to Buck that the weather was steadily growing colder. At last, one morning, the propeller was quiet, and the narwhal was pervaded with an atmosphere of excitement. He felt it, as did the other dogs, and knew that a change was at hand. Francois leashed them and brought them on deck. At the first step upon the cold surface, Buck's feet sank into a white, mushy something, fairy-like mud. He sprang back with a snort. More of this white stuff was falling through the air. He shook himself, but more of it fell upon him. He sniffed it curiously, then licked some up on his tongue. It bit like fire, and the next instant was gone. This puzzled him. He tried it again, with the same result. The onlookers laughed uproariously, and he felt ashamed. He knew not why, for it was his first snow.
"마지막 개는 다른 개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신참들의 밥그릇을 넘보지도 않았다. 그는 성미가 우울하고 까다로워서 컬리에게 자기는 혼자 있고 싶으니 건드리기만 하면 큰 코 다칠 거라는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였다. 먹고 자고 때로 하품할 때 그뿐 데이브는 아무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퀸 샬롯 해협을 건널 때 나루알호가 상하 좌우로 요동치며 신들린 것처럼 튀어오를 때에도 까딱하지 않았다. 벅과 컬리가 흥분하여 두려워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에도 데이브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귀찮던 듯이 무심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며 하품을 하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배는 지칠 줄 모르고 프로펠러 진동 고동 소리에 맞춰 밤낮으로 진동했고 똑같은 날들이 되풀이되는 듯했다. 그러나 벅은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프로펠러가 멈췄고 나루알호는 흥분에 휩싸였다. 다른 개들처럼 벅도 흥분했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프랑스와는 개를 가죽끈으로 매서 갑판 위로 데려갔다. 차가운 지면 위로 첫발을 내딛자 벅의 발이 진흙처럼 부드럽고 흰 것에 빠졌다. 그는 펄쩍 뛰며 콧김을 내뿜었다. 흰 것들이 공중에서 더 많이 날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흔들었으나 흰 것은 그를 향해 계속 내려왔다. 그는 킁킁 냄새를 맡다가 혀에 대고 핥아보았다. 얼핏 불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그 맛은 사라졌다. 그는 갸우뚱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조금 창피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본 그 흰 것은 눈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제네시스의 White Mountain이었습니다. 벅과 다른 개들은 프랑스아와 페루와 함께 눈이 내리는 클론다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벅은 문명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추방돼서 원시 세계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전의 세계에서는 본 적도 없는 야수에 가까운 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키모들이 길들인 후 인간과 함께 살게 된 늑대, 아니 에스키모 개들이었습니다. 최초의 희생자는 가엾은 암캐 컬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호의를 표시하기 무섭게 컬리는 분노한 그들에게 잔혹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버그는 재빨리 배웁니다. 정당한 싸움이란 없다는 것을, 일단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그러니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Before he had recovered from the shock caused by the tragic passing of Curly, he received another shock. Francois fastened upon him an arrangement of straps and buckles. It was a harness, such as he had seen the grooms put on the horses at home. And as he had seen horses work, so he was set to work, hauling Francois on a sled to the forest that fringed the valley, and returning with a load of firewood. Though his dignity was sorely hurt by thus being made a draught animal, he was too wise to rebel. He buckled down with a will and did his best, though it was all new and strange. Francois was stern, demanding instant obedience, and by virtue of his whip, receiving instant obedience. While Dave, who was an experienced wheeler, nipped Buck's hind quarters whenever he was in error. Spitz was the leader, likewise experienced, and while he could not always get at Buck, he growled sharp reproof now and again, or cunningly threw his weight in the traces to jerk Buck into the way he should go. Buck learned easily, and under the combined tuition of his two mates and Francois made remarkable progress. Ere they returned to camp, he knew enough to stop at Ho, to go ahead at Mush, to swing wide on the bends, and to keep clear of the wheeler when the loaded sled shot downhill at their heels.
Trevers, good dogs, Francois told Perrault. That Buck, him pour lequel, I teach him quick as anything.
컬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버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프랑스와가 버그에게 가죽끈과 버클을 채운 것이다. 그것은 집에서 마부가 말에게 씌우는 마구와 비슷하다. 그는 말처럼 프랑스아를 썰매에 태워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숲까지 갔다가 땔감을 한 짐 싣고 돌아왔다. 짐 나르는 개로 전락해서 체면이 손상되었지만 무턱대고 저항하기에는 버기 지나치게 현명했다. 완전히 새롭고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는 의지를 다지며 정신을 바짝 차렸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프랑스와는 엄격했고 즉각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그리고 채찍의 힘으로 즉각적인 복종을 받아냈다. 썰매의 바로 앞자리를 차지한 노련한 데이브는 버기 실수할 때마다 엉덩이를 깨물었다. 선두에서 달리는 스피트도 역시 노련했는데 버기의 몸에 항상 닿지는 않았으므로 때때로 날카롭게 꾸짖듯 으르렁거리다가 몸을 슬쩍 움직여 가야 할 방향으로 벅을 밀어붙였다. 벅은 쉽게 배웠고 이 두 친구와 프랑스와의 훈련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다. 캠프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이미 호 하면 멈추고 무쉬 하면 앞으로 나가고 모퉁이에서 큰 원으로 돌며 짐을 실은 썰매가 내리막길에서 뒤를 바짝 쫓을 때는 썰매 앞자리의 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세 마리 다 훌륭한 놈들이야. 프랑스와가 페로에게 말했다. 저기 벅이란 놈은 온 힘을 다 썼는군. 가르치면 금방 배울 거야. 프랑스와는 특급 우편물을 서둘러 배달하려고 오후에 빌리와 조라는 에스키모 개 두 마리를 더 데려왔다. 빌리와 조는 형제였다. 빌리는 온순했고 조는 까다롭고 사나웠다. 저녁 무렵 이번에는 페로가 노련한 에스키모 개를 한 마리 더 데려왔다.
By evening, Perrault secured another dog, an old husky, long and lean and gaunt, with a battle-scarred face and a single eye, which flashed a warning of prowess that commanded respect. He was called Sol-Lex, which means the angry one. Like Dave, he asked nothing, gave nothing, expected nothing. And when he marched slowly and deliberately into their midst, even Spitz left him alone. He had one peculiarity which Buck was unlucky enough to discover. He did not like to be approached on his blind side. Of this offense, Buck was unwittingly guilty, and the first knowledge he had of his indiscretion was when Sol-Lex whirled upon him and slashed his shoulder to the bone for 3 inches up and down. Forever after, Buck avoided his blind side, and to the last of their comradeship had no more trouble. His only apparent ambition, like Dave's, was to be left alone, though, as Buck was afterward to learn, each of them possessed one other and even more vital ambition.
The 놈은 몸이 길고 마르고 수척해 보였다. 얼굴에는 싸움에서 얻은 흉터 자국이 있었고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용맹심을 경고하듯이 외눈이 번쩍 빛났다. 그의 이름은 솔렉스였다. 솔렉스는 성난 개라는 뜻이었다. 솔렉스는 데이브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 사이를 걸어갈 때 대장 스피츠조차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괴팍한 점이 있었는데 운 나쁘게도 벅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쪽에서 누가 접근하는 것을 싫어했다. 벅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신경을 도두는 죄를 범했고 그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벅의 어깨를 뼈가 드러나도록 위아래로 7cm나 쭉 물어뜯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주의를 알아챈다. 그 이후로 벅은 솔렉스의 보이지 않는 눈 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솔렉스의 유일한 야망은 데이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 후에 벅은 그 둘에게 그보다 더 절실한 또 다른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탐 웨이츠의 We're All Mad Here 였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스피츠와 살아가는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데이브와 예민한 외눈박이 솔렉스를 처음 만난 날 밤, 박은 잠자리 문제로 애를 먹었습니다. 프랑스와와 페로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따뜻한 불을 지폈을 때 박은 예전에 판사 댁에서의 자연스러운 습관대로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혼쭐이 나서 쫓겨났습니다. 썰매개들의 잠자리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얼어붙을 듯 추운 설원이었습니다. 버그는 도저히 밤을 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버그는 다른 개들은 어떻게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그는 서글퍼져서 정처 없이 텐트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벅의 발 밑에서 눈이 부서지며 아래로 푹 꺼졌다. 그의 다리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했다.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대며 펄떡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낮고 친근한 소리에 안심하고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코 속으로 따스한 열기가 훅 하고 끼쳐왔다. 눈밑 아득한 공간에서 빌리가 몸을 구부리고 누워있었다. 빌리는 달래듯이 낑낑거렸고 자기의 선의와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몸을 움츠려 꼬리를 흔들었다. 평화의 뇌물로 따뜻하게 젖은 혀로 벅의 얼굴을 핥아주려고까지 했다. 잠시 후 벅은 자신만만하게 잠자리를 고르고 야단스럽게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또 하나를 배웠다. 여기선 이렇게 자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누우니 곧바로 몸에서 나는 열기가 작은 공간을 꽉 채웠고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날은 길고 힘든 날이었다. 비록 악몽 때문에 짖기도 하고 으르렁대기도 하고 몸을 뒤척이기도 했지만 벅은 편안히 고운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벅은 밤새 내린 눈에 완전히 파묻힌 채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엔 함정에 대한 야생동물 특유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영리한 그답게 온몸의 근육을 바짝 긴장하고 털을 곤두세운 채 으르렁 짖고 나서 눈밭을 헤치며 안개 낀 아침의 대기 속으로 높이 튀어올랐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아가 환성을 질렀다.
하하, 내가 말했지. 저 버기란 놈 정말 빨리 배울 거라고.
1시간 후 캐나다 정부의 우편 배달원인 프랑스아와 페로는 벅을 다른 9마리의 에스키모 개와 함께 썰매에 묶었다.
벅 was glad to be gone, and though the work was hard, he found he did not particularly despise it. He was surprised at the eagerness which animated the whole team and which was communicated to him. But still more surprising was the change route in Dave and Solex. They were new dogs, utterly transformed by the harness. All passiveness and unconcern had dropped from them. They were alert and active, anxious that the work should go well, and fiercely irritable with whatever, by delay or confusion, retarded that work. The toil of the traces seemed the supreme expression of their being, and all that they lived for, and the only thing in which they took delight. Dave was Wheeler, or sled dog. Pulling in front of him was Buck. Then came Solex. The rest of the team was strung out ahead, single file to the leader, which position was filled by Spitz. Buck had been purposely placed between Dave and Solex so that he might receive instruction. Apt scholar that he was, they were equally apt teachers, never allowing him to linger long in error and enforcing their teaching with their sharp teeth.
Buck은 출발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 힘들지만 경멸하는 일은 아니야. Buck은 팀 전체에 흐르는 힘찬 열기와 그 힘이 곧 자기에게도 전달되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데이브와 솔렉스에게 일어난 변화가 더욱 놀라웠다. 끈에 연결되는 순간 그들은 전혀 다른 개가 되었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던 태도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들은 민첩하고 활발하며 일이 잘 풀리기를 열망했다. 그래서 혹여 늦어지거나 혼란이 생겨 일이 지체되면 지독하게 초조해했다. 썰매끈에 묶여 일하는 것은 그들 존재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었고 그들이 사는 이유였고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 유일한 일이었다. 데이브가 썰매 바로 앞자리를 차지했고 그 앞에 버기, 또 그 앞에 솔렉스가 달렸다. 나머지 개들은 거기에서부터 제일 앞에서 달리는 스피트까지 일렬로 연결되어 달렸다. 벅은 의도적으로 데이브와 솔렉스의 중간에 배치되어 가르침을 받았다. 벅이 민첩한 학생이듯이 그들도 민첩한 선생이어서 잘못을 재빨리 고쳐주었고 날카로운 이빨로 가르침을 전수했다. Jack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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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London,
Jack London, Jack London, Jack l 와, 오늘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네요. 스피츠도 네네. 나왔고 데이브, 솔렉스, 안타깝게 죽은 컬리.
제가 사실 썰매견을 키웠었어요.
허스키?
네,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허스키들이 굉장히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요?
너무 착해요.
본능이구나, 그냥 공격하는 거. 4605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버기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군요. 적응도 해나가고요. 그러게요. 눈도 처음으로 보고.
그러게요. 김주숙님께서요. 버기 따뜻한 지역에서 살다가 와서 눈을 처음 봤군요. 낯선 곳에 와서 눈을 처음 보고 놀라는 버기의 마음이 어떨지.
그러니까 뭐 눈이 안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뭐 남부라 그러니까 뭐 조지아나
네.
아니면 캘리포니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캘리포니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맞죠. 네네. 죄송합니다. 저 어제 또 하나의 디테일을 놓친 적이 있어요.
뭐요?
그 하인 있잖아요. 법을 네네네. 팔아넘긴 하인. 아들 때문에 제가 그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그 도박빚을 갚으려고.
아, 맞아요. 도박빚이었어요.
여하튼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버그는. 김현정님께서는 데이브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느낌인 걸까요? 괜시리 궁금해지네요. 이렇듯이 캐릭터들이 여럿이 나오면요.
네.
이 감상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마음에 드는 마음이 가는 캐릭터를 이렇게 뽑아내요. 데이브의 마음이 가시나 보네요.
그러게요. 3068님께서요. 약자는 강자의 힘을 위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가를 버그를 통해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버그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강제로 정말 하인처럼 슬레이브로 끌려갔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슬레이버리는 나쁜 거죠.
그럼요.
손세환님, 치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네요. 맞습니다, 세환님.
네. 윤은희 형님께서요. 오늘따라 더욱 목소리가 달콤하네요. 학부 때 배웠던 작가인데 간만에 접하니 반가워요. 역사와 배경까지 정리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즐겁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 듣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좋네요. 저희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민음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자음과 모음에서 어빈 웰시의 소설 트레인스포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산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인 라이브 콘서트 스틸 크레이지 3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야성의 부름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건 문명의 때를 벗고 본능의 가운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버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연의 거대한 원리를 찾아가는 여행 내일도 계속됩니다. 모비의 Where You End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민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